계속되는 예수님의 치료의 사역 사이에 마태는 자신의 부름받은 경험과 금식에 대한 교훈을 삽입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시는 특이한 모습과 그리고 마태의 행동은 부름받은 자의 순종과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로 삶의 회개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적이지는 않은 이 주님의 행동에 시비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항을 역시 이 말씀에서 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역시 귀중한 교훈을 주시는 예수도의 사랑을 읽습니다. 어떤 일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뭐 시류를 본다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찾고 그의 이력서를 살피고 만나서 인간됨을 보기 위해서 면접을 하고 또는 교회의 어떤 지도자라면 말씀을 전하도록 해서 듣기도 하고 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나 요한을 부르실 때도 그러셨고 여기 마태를 부르시는 것도 오늘 우리의 모습과 사뭇 다른 것을 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마태복음 4장 18절에 그 다음에는 거기서 더 가시다가 4장 21절이고요.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오늘 9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주님은 모든 인류의 인간됨을 아시기 때문에 일꾼을 부르심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과거의 이력도 주위의 평가에도 신경을 쓰지 않으십니다. 본문에 주님께서 주신 귀한 교훈처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주님은 그 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자신들만을 의인시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꾼을 뽑지 않으시고 비록 주변의 평가는 좋지 않을지라도 순종과 확실한 회개가 가능한 사람면 뽑으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렇지 않았지만은 진솔한 표현을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8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쓰시기에 부적절한 무식한 자도 없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부적절한 죄인도 없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님은 역시 과거보다도 회개와 미래를 보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에서도 확신할 수 있고, 우리도 또한 마태보다 낫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주님 앞에 쓰임 받는데 지장 없는 인물들이 아닌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역시 공관복음이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가나 누가는 마태라는 이름 대신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 또는 레위라 하는 세리라고 되어 있는 것에 차이를 봅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일꾼들이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흔한 내용입니다. 특히 당시 그리스나 로마의 행정적인 영향 때문에 이런 일들이 흔했던 것 같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베드로, 사울이라는 이름의 바울, 또 요셉이라는 이름의 바나바, 요한이라는 이름의 마가, 뭐 이런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마태는 아무래도 그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후에 자신이 그 이름을 쓰는 것으로 봐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선택한 이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아람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정말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오늘 그가 기록한 이 귀한 복음서를 우리에게 선물로 남겨두는 것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9절에서 10절입니다. 순종과 회개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가 본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습들이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진 것이고 그 행동 하나하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함께 인간 구원에 맞추어져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에서부터 성장과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때가 참에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예정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한 걸음 한 발짝이 우리 보통 사람과는 다른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도 두 가지를 생각하겠는데 첫째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이 마태에게서 오늘 우리가 본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도 이러해야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아주 단순합니다. 이러한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주님의 그 사역에 쓰실 사람의 선택은 절대로 즉흥적일 수 없고 부원의 사역에 관한한 주님의 요청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사람만을 부르신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의 존재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같은 순종과 충성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부르심과 순종에서도 이 마태와 같은 모습을 이미 읽은 바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으니라. 4장 18절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내용에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는데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그냥 지나가시다가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세금쟁이라는 별명을 가진 세관 직원들은 정통적인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 또는 민족 반역자로 지목되어서 창녀나 도적과 같이 취급되는 것이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을 본다면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의 세리장 삭개오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뒤이어지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왜 신령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위해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뽑지 않으시고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택하실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의심을 받는 이유가 되었고 마태의 입장에서도 사람들이야 어떻게 평가하든지 안정된 직장인 세무원직을 이 가난한 나사렛 목수 출신의 다들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나를 쫓으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을 털고 일어서는가 둘 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태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 모두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 입장에서도 세무원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앞뒤 전후 좌우를 계산하고 예수교를 따르려고 했다면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미래였지만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단순히 응답하는 순종을 보임으로써 오늘 우리에게조차 주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세상적인 거리로 본다면 예수 기독교의 마태나 또는 마태에게 예수 기도나 성사가 불가능한 입장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앞뒤를 재보는 계산 없이 단순한 순종으로 복음의 기록자가 되는 마태를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명하실 때는 인생의 득실을 계산을 다해보고 응답하겠다는 자세보다는 단순히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다는 감격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우리를 절대로 손해나게 하실 분이 아님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는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시키셨을 때 글쎄 이것을 내가 해보면 내 생활에 직장에 어떤 형편에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앞뒤 다 재보고 아 그러겠습니다. 아이 그리 못하겠는데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지나가다가 말씀하실지라도 당장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마태의 위대성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제목에서 두 번째로는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의 마태인가 하면 역시 회개의 구체적인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배웁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오늘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기도를 따르기로 한 결심을 혼자서 실행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각오와 결심을 그의 동료들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주님을 모시고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는 잔치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나쳐도 문제이겠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 삶의 변화를 분명히 하고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결심을 뒤집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나는 이런 길을 선택했어. 나는 이 길을 가겠어.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돌이키려고 해도 그때 왔던 증인들 때문에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엘리사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받은 엘리사는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조치며 수종 들었더라. 열왕기상 19장 21절에 주님을 구체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엘리사의 모습도 역시 이 마태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도 주님과 마태의 같은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호시탐탐 자신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도 의식하지 않고 회개한 마태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태가 자신의 과거의 삶을 확실히 정리하는 모습을 이 말씀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님의 제자됨을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결심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동시에 손가락질 받는 같은 처지의 동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결과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적 각오를 밝힘으로써 주위의 사람들을 스스로의 감시자로 만들어서 결심을 흔들리지 못하도록 장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과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하셨던 것을 읽습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흔들림을 방지하는 장치,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의지를 선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런 선언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일에 있어서나 또는 자기 처신에 있어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간격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됨을 밝히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고 소신 있게 주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이었다면 우유부단한 모습, 그런 데서 기인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도 나를 아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요청이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고 우리 각자의 신앙의 변치 않을 장치를 위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보호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특히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11절입니다. 자신을 의인시하는 죄인들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물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죄인이라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이 볼 때는 정말 사악한 죄인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게 질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적으로 항변하지 못하고 그의 제자들을 물고 늘어지는 야비함을 역시 이들의 자세 속에서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율법적이고 계율적인 종교의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마태의 순종도 비난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나 또는 아 참 한 사람이 또 변하는구나 하는 감격보다는 오로지 저들의 눈에는 비난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들일지라도 이들에게는 여전히 죄인들의 무리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이들과 함께 잡수시는 예수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들과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민족을 향해 한탄하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특히 이 뒷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를 의인시하고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를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요긴한 구원의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이 이해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신앙적 경험 때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었던 행위에 의지했던 자신을 다메섹에서 부르시고 무조건 용서하셔서 그 자신의 핍박하던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때문에 비상처럼 싫어했던 이방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경험적 신앙의 원리를 시몬의 잔치자리에서 죄 많은 여인과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읽게 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4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행위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자신보다 의인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죄사함의 감격을 크게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사죄를 누리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회개한 다른 사람들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회개한 사람들의 과거를 들추기보다는 그 사람의 은혜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설령 그 사람의 미래에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의로운 행위의 차이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종이 한 장 차이도 되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은혜 받은 사실을 인정해주고 격려할 줄 아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마태의 부르심과 거기에 응답하는 회개의 구체적인 선포로서의 잔치에 참여하신 주님과 제자들, 그리고 거기에 청함을 받은 것 같지 않지만 주님과 제자들과 회개한 마태의 동료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또 하나의 주님의 위대한 교훈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됩니다. 때로 진리는 아주 단순한 데서 확인되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프지 않은 사람이 병원에 갑니까? 아픈 사람만이 병원을 가는 것은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대단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이 진리는 깊은 영적인 어둠을 뚫고 그 당시에 예수님과 마태와 제자들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의 심령에 비수같이 꽂혔을 것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 중에도 영원히 건강한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었을 것이고 이 역사 속에 누구도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를 선언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죠. 때문에 이 세상에 만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자신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병든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와 부정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치료의 시작은 육신의 질병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사에게 치료를 의탁할 때부터 치료는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비로소 치료받아야 될 환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은 영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만 인류의 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유일한 처방전이지만 자신의 죽을 죄의 병을 인정하는 자, 자신의 운명을 만병의 의원이신 주님께 기꺼이 맡기는 자들에게만 이 십자가의 은혜는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때의 바리새인들이나 오늘도 죄인됨을 인정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능하신 주님께서도 억지로 치료를 감행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백성들을 받으시고 용서하셨지만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는 사람들을 받으실 수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는 호세아서 6장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6장 6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6장에 보면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뭡니까? 치료의 역사거든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6장 1절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인용된 6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거짓된 확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만으로 안심하고 늘 세상 속에서 상하고 찢기는 상처를 고침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하라는 고백으로 늘 주님을 필요로 하고 갈급해하고 의지하는 자세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늘 주시기를 바라시고 기뻐하십니다. 예, 저는 늘 주님의 치료와 긍휼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백성들을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겸손과 고백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들을 주님이라고 입술로는 부르면서도 언제나 자신의 지혜와 계획을 의지하고 주님의 제외된 계획과 자신의 능력을 주님보다 더 신뢰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과 주님은 사실상 관계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마태처럼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과거의 죄도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현재도 미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같은 죄의 사람들이 주님을 더불어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받아주고 격려하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죄악의 땅에 종의 형상으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요 민족 반역자 매국노 취급을 받던 세리마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면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들인 베드로나 요한이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적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단서가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앞뒤를 계산해보는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보다 단순히 순종으로 응답하는 단순함과 과거의 어떤 조롱을 받던 죄인이든지 그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것뿐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고 섬긴다고 하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어린아이처럼 변명 없이 묵묵히 순종하고 우리를 맡기기만 하면 우리의 섬김의 사역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도는 자신의 선을 의지하는 의인들보다 늘 부족함을 느끼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의지해서 날마다 자신의 삶을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아니 과거에 적절치 못한 죄를 인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고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과거보다는 현실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죄로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회개해서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우리 각자의 미래를 보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씀이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마태처럼 또는 마태의 동료들처럼 함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